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가 전해준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마무리가 잘 되려면 그동안 한 것이 이제 잘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 그 일이 일어나는데 부담이 좀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을 정말 몇 가지라도 잘 붙드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에 잘 의탁하셔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에 새로운 지평과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확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잘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우리 3장 6절과 9절에서 나왔었습니다.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게 참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가 또 1장에서 처음에 보았을 때 1장 8절 같은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혼동스럽고 좀 모순이 되는 말처럼 들리죠. 제가 앞서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1장에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자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었고, 3장에 나오는 그 두 구절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신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신자도 죄를 짓는 것이 용인되었나 보구나,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약속 아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그 약속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켜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 뭐 1년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를 왜 그렇게 뭐 용인해드린다고 해서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는 안 나와도 돼, 마음에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야 맞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세상에서는 시간에 이렇게 딱 잘 맞춰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현대인들이 뭐 자유하는 영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의 스트레스도 좀 견디기를 힘들어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강박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미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훈련해가시고 극복해가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면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대면해야만 내가 바로 극복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기서 스트레스를 정말 그야말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훈련을 하면 그 스트레스는 그 다음 단계에서 건설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잘 지속시키는 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스트레스 주제를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규범과 어떤 약속된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지 하고 용인해 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다음에 긴장을 너무 풀면서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1차적으로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는 자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죠. 신자도 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될 때가 발생한다면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화되고 더 사랑의 수용과 그리고 베품이 깊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가 조금 까다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신자를 지키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 유혹자 마귀나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극단적인 경우를 또 상상하기가 쉽죠.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저 사람 다녔었는데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단정합니다. 근데 요즘 귀신 들린 자를 못 본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보았더라도 대부분 뭐 평생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지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 그런 경우를 보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저 어릴 때 이제 살던 그 강원도 삼척에서 살던 때 그 이렇게 밑에 아래 동네에 이렇게 항상 옷을 이상하게 입고 머리 풀어헤친 그런 그 여인이 무서운 여인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옆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귀신 들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린 건지 정신이 조금 이상했던 건지 그건 잘 확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가까운 경우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수양에 가서였습니다. 수양에 가서 어떤 청년이 이제 귀신 들렸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정말 고열의 찬양 이런 거 많이 부르고 그리고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약간 좀 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다음부터 정상적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자매였고 굉장히 사랑이 아주 풍성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질환의 그 어떤 증상들 그런 것들을 귀신 들렸다고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자라도 귀신은 들릴 수 있습니다. 귀신은 주로 약한 정신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신자를 유혹해서 망가뜨리지 못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영원한 폐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이것도 말하자면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가 그 운명을 파괴할 수 없죠. 마귀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유혹자로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며 그 수준이 높은지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날 조금 더, 그 다음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간극을 점점 넓혀놓는 게 마귀의 제1차 계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없는 것처럼, 인생에 없는 것처럼 사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이 가장 약한지를 알고 우리를 공략해오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이제 신앙 소설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고드리는데요. 이 주인공인 스크루테이프는 말하자면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 중간 보스되는 그런 자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 마귀예요. 중간 보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한 청년 환자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 그 청년 환자가 막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신자의 삶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를 이제 당연히 이제 초신자에게 하나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이제 말하자면 말단 그 마귀를 이제 그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잘 지켜보게 하면서 늘상 이제 자기들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환자를 이제 좀 더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지게 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작전을 짜곤 합니다. 굉장히 이제 코믹한 것인데 이 환자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이 마귀가 어떤 유혹과 어떤 악의 영향을 끼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조카 하수 그 말단 마귀에게 보내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환자의 그 아픈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유인해라, 이렇게 이제 조카 마귀에게 이제 한 수를 이제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편에 신자 편에서는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그것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을파되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류마티즘 같은 그런 실질적인 병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어라.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단다.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슬쩍만 부추기면 어머니가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성가신 행동을 해도 무조건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될 거다. 그러면 환자가 무릎 꿇은 그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전날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더 쓰라리게 문질러 줄 수 있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이 환자가 어떻게 기도하면 자신들이 참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함께하는 그 존재 예수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된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고, 그리고 이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실제로 내 곁에, 지금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또 객관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아무리 옆에 있는 마귀라도 무용지물하고 그들은 궁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뭔가 내 마음속이나 어떤 것에 이슈를 만들어서 부글부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 다가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비범한 눈으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뭐 교만해지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영적인 모습이라도 부각되도록 해서 자신의 그 주관으로 타인과 환경의 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마귀는 항상 유혹자로 속삭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튼 마귀는 자기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원수가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의식되지도 않으면 그러면 1차 성공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유혹자 마귀가 이렇게 고수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이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내 자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참패합니다. 신자로서의 의식을 잃지 않을 잃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그가 멸망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라는 첫 번째 확언을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언은 19절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는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어딘가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의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속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단체나 어떤 명문 모교나 이런 데 소속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죠. 또 내가 사랑하고 친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제 속에 내가 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자기 집안이나 또 가족이 자랑스럽다면 그것도 또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소속감이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는 경주 김씨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우리는 뭐 복겁게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그때 옛날 몇 년 전이죠. 반기문 우리 유엔 총장으로 이렇게 추대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속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깊고 안정된 속속감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그룹으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매우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확연하게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뭐 그 그룹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왕따를 당하면 도대체 나는 뭐하러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뭐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만 사회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또는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아픔과 분노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속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인간이 창조가 될 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무언가에 속해서, 누군가에 속해서 연대감을 갖고 존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찬양한 토브 중창단의 토브, 좋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로 토브, 히브리 말로 로는 not 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서 타락하기 전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결혼에만 자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이좋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면서 이렇게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정을 만드셔서 그 가정에 예속하게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결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뒤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정말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소속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끔 느껴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 못할 그 어떤 이상향의 그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막연히 찾고 있는 그것은 그림자로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아, 이렇게 내 그리움이 있는, 어떤 소속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빨리 우리가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커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에도 굉장히 막연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리움은 주로 이제 그리워질 때 부모를 찾죠. 그 부모를 찾을 때 그런 속사정이 있어서 부모를 찾는 그 어린이에게 만약에 아, 귀찮다라든지 아니면 왜 다 큰 애가 이래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굉장히 거절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 부모의 사랑 속에 거절되는 것을 느끼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이제 불신과 미묘한 감정, 분명히 사랑하고 있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뭐 영어로는 ambivalent 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생겨난다 이것입니다. 작가 공지영 씨가 쓴, 오늘 소설 얘기 많이 합니다. 작가 공지영 씨가 쓴 봉순이 언니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소설인데요. 거기에 이런 주인공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작가, 공지영 씨가 작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그 짱이라는 그 별명, 애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다섯 살 때 그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매우 이제 혼자 지냈기 때문에 심심하면서 외롭고 서글프게 지냈던 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일어난 이 일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문 밖에서 아빠가 사다 준 그때 흔히 먹을 수 없었던 이제 서양 케이크를 한 조각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늘 이렇게 보면은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소위 이제 기득권을 쥔 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좀 거칠게 보이고 좀 이렇게 자기랑 좀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느꼈지만 혼자 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랑 한번 놀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차에 아이들이 이제 그 케이크를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언니 오빠에게 줘야 될 그 케이크도 다 냉장고에서 사다가 다 이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짱이를 같이 이제 끼워서 놀게 해줍니다. 이제 놀게 되는 그 이제 놀이가 치기 장난인데,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순례가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순례를 시키니까 이것이 뭐 그냥 통과 의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5분 내내 해가 질 때까지 분명히 한 아이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는 무효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치면 또 그건 반칙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순례의 그 위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가 다섯 살의 그 짱이가 이 마음에 이런 모진 결심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섯 살짜리가 하지만 나는 참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낀 놀이에서 한 번도 순례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외로움. 규칙을 정확히 지켜 놀이에 끼어도 아이들에게 파울을 판정받는 그 외로움. 그도 아니면 아이들이 모두 골목으로 숨어버리는 동안 낙서가 가득한 벽에 두 눈을 가리고 그들에게 등을 보인 채로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우며 어둠 속에서 견뎌야 하는 외로움. 하지만 혼자인 것보다는 순례인 채로 그들과 노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심심한 것은 싫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있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느 소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골탕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들어가도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건강한 생명, 영생, 이 본질적인 어떠한 가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애를 쓰고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그 집단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당하는 것은 내가 좀 이용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가 다들 힘을 추구하든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든지 비슷한 성향과 관심 영역을 추구하든지 뭐 전문 집단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같이 전공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또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또 종교를 추구하든지 들어가서 진정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자신의 내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꽃피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정한 길을 안내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말할 때에도 우리는 기독교라는 구호가 걸린 종교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구호가 걸린 종교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서 지금 이 안에 와 계시다면 그러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제공하기 위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된 내적인 외적인 회생, 다시 태어남의 은택을 입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에 속한다 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과 영생에 속한다 라는 그런 병행하는 구도로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사랑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랑과 영생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인간의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데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죠. 교회의 현상만을 보면 사실 오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내적인 실제, 본질에 해당하는 영적인 소속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속해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나의 몸짓으로 고백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나의 본질 세계를 가리우고 숱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치장과 그런 어떤 겉멋으로 우리의 모임을 갖고 또 집단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거기에 더 속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참 소속의 가치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소속감을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요한일서를 쭉 강의해 오시면, 강의해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이 말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이어서 부담이 되긴 됐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감지가 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걸 잘 이렇게 헤아리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잘못하는 것 있죠. 또 좀 석연치 않은 것 있죠. 마음이 껄끄러운 것 있죠. 아, 이런 것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껄끄러움과 나의 잘못과 죄. 아, 하나님이 이런 정도는 글쎄 나를 봐주실까? 나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정말 신발을 벗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뛰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소용없습니다. 목회자가 본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교회와 목회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 사명을 걸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 이렇게 빼먹고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히 부족감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한 것 중에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살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자꾸 되뇌이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갈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소속감, 진정한 소속감을 갖게 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지 우리가 새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내가 확언하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명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언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집착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다른 대상을 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맥락에서의 우상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의 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그리스도, 이건 우상이다 이것이죠. 그런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사도의 그 의도는 뭐냐면 이 마지막으로 서신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이해와 누림에 대한 도전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좀 막연하죠. 그러면 그 본질적인 생명 우리가 얻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지으심을 받을 때 그때 벌써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가려진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길게 그냥 쭉 뭐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쳐진 그런 생명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정확한 말로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하나 된 상태가 영생이니까 단절된 상태가 반대말이겠죠. 단절이 바로 영생의 반대말입니다. 단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또 이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좀 어렵지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가지는 증상은 불안, 두려움, 분노,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우월감도 들어가죠.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안, 두려움, 분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탈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는 이 단절된 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절 속에서 매우 불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괜찮은 척 겉으로 보여도 나의 심리 세계 속에서는 결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단절된 상태죠.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자. 그렇게 말한다고 편해질까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까? 드디어 나는 기뻐졌다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 심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요즘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고 있는 자아도취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아도취라는 것은 무서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져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현실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환경이나 다른 조건들은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그것만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아중심성 있는 자아도취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난 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생명의 힘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의 가치, 의미의 풍성함,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무언가 더 중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바로 중심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포도나무가 소유하는 것은 가지가 모두 소유합니다. 포도나무가 소유하는 진액과 모든 자양분 이런 것은 다 가지도 함께 동일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누리시는 퀄리티, 영생의 퀄리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 된 상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가 연합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생이다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나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때도 물질의 공급, 어떤 어떤 것에 대한 필요의 공급이 있었을 때도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현상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과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부요함을 내가 감지하고 받아서 내 삶에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육신의 세계로부터 하나씩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 차원의 생각과 방식과 습관을 형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의 탄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공로를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도약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런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그 간절함이 좀 올려드려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